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왜 좋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저스 버스데이이기 때문에 예, 좋다고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뭐 때문에 좋으냐 물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좋다고 더 힘주어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대답 속에 아, 이 성탄의 일말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일은 예수님이 맞이하셨는데 선물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큰 선물이고 예수님 생애 전체가 선물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선물이고 부활이 선물이고 승천하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신 것이 다 선물이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니 예수님 전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원래 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아우쿠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그 고질적인 내분을, 내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악티움 해전을 끝으로 로마의 모든 내전이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 이러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너무 존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란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이 황제로 등극할 때 로마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가지고 온 이 황제가 드디어 우리의 황제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막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데서 복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여기서 유앙겔리온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와 주 되신 분이 태어났다 하면서 이 복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동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을 보좌 하던 모든 천군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사실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평화다 하면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가 된부터 세리만 늘고 십자가만 늘었습니다. 온 땅에 호적을 조사하라고 해서 다 세금을 거두어가고 반발할 때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공포정치를 했는데 이 가짜 평화고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었고 주님이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성탄절이야말로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사렛에 있는 작은 가정에서부터 주시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은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같이 사는데 이것이 우리 약혼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준비하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할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줄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1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약혼 기간인데, 요셉은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절망이고 분노를 가지게 하는 소식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그 가정의 상처가 최소한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통 신랑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요셉이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충격에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처가 댁에 달려가가지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증오를 퍼붓고 자기 스스로는 막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살기도 전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이런 흉보는 거, 요셉이 저렇게 되었다면서 이런 세상의 소문들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한때 자기의 아내가 되고자 했고 또 평소에 너무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 가족의 명예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가만히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알리지 않고 아무도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잠겨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생각을 접어라.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을 접어라 이러면서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여자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까 나의 말을 믿고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을 탁 접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자기가 정말 옳은데 자기 생각을 접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사를 다 따져보고 다 오라도 어떤 데는 하나님이 접어라 해서 접으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때가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십시오. 발음 좋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기쁘다는 뜻입니다. 왜 기쁠까요? 성탄절이 왜 기쁠까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탄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샘물입니다. 샘물. 여기서 전부 기쁨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기쁨이 올라와서 강을 이루어서 이제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고 여기서 기쁨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기억하기 좋게 여덟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많은데 딱 요약하면 여덟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일을 그게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고난을 당하신 일, 그게 두 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일입니다. 네 번째로 하신 일이 무덤에 장사 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부활의 일이 다섯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체로 하늘에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이 지상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다 통치하시는 일, 이것이 일곱 번째 일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 놓으셨는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죽은 자는 영원한 불로 인도하시는 일, 이것이 주님이 여덟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줄도 안다. 이거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기 위해서 이 여덟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도 주님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전부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익한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이 없으면 나머지 일곱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셈이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고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만 또 피도 흘려야 됩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나머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뭐 어떻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어떻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만 한데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라서 피도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물도 좀 달라고 하시고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앞으로 올 일곱 가지도 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성탄의 핵심이고 여기서 모든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안 믿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냥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만 유례가 있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안 믿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올해의 인물도 선정하는데 다른 재미는 올해 있었던 일도 많이 소개하는데 올해 멸종된 동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코뿔소 중에 노든 화이트 리노라고 흰 코뿔소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수컷 코뿔소가 죽었습니다. 그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죽고 마른 그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놈이 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살아 있어도 어떡합니까? 이 살아 있어도 암컷이 살아 있어도 암컷이 낳아주면 좋겠는데 좀 낳아달라 맛있는 거 먹고 좀 낳아달라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두 마리가 죽고 나면 이제 extinction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고 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신학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 그것이면 복음이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건 그냥 육신의 몸에서 결혼해서 남편의 몸에서 태어났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